3장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말씀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시게 하려 하심이로라.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같이 봅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정신 차립시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 두 가지가 있죠. 교회와 가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사탄의 주 공격 대상도 교회와 가정이죠. 그래서 교회, 가정, 자식 잘못하면은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깨우시기 쉽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것이 이 두 기관이죠. 세상이 올바로 존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안을 해내신 제도가 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바로 서야 세상이 제대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키를 쓰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또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이 일에 심기일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가정과 교회는요 일맥상통하는 기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는 같이 가는 그런 생명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과 또 교회에서 특별히 주일학교 교사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부모의 역할과 이 교사의 역할은요 어떤 면에서 같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도 사명감을 가지고 자녀를 키워야 되고 교사도 사명감을 가지고 자녀들을 아이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일학교 통계를 본 적이 있는데요. 무기명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많은 아이들이 의외로 많은 아이들이 물론 우리 교회건 아닙니다. 책에 나오는 건데요. 의외로 많은 아이들이 참 놀라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성인이 되면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성인이 되면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요. 지금 내가 교회 나가는 것은 왜 교회 나가는 거냐 하면 억지로 나가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판단할 수 있으면 교회는 별 흥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전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어릴 때 다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교회가 제일 좋았었고 선물 하나만 주면은 그게 너무 좋아서 그렇게 열심히 다녔던 곳이 교회입니다. 문학의 밤도 있었고 여름 성경학교, 여름 성경학교는 너무 설렘을 가지고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은 밤에 교회를 갈 수 있고 새벽에 갈 수 있었거든요. 그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래서 낮에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밤과 새벽에 가는 것 그게 얼마나 기다려졌던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 그 밤에 캄캄한 밤에 반딧불이 막 반짝이면서 막 날아다니는 그 속에 뛰어잡아다니면서 그 길을 걸어다녔죠. 하늘에 보석이 반짝이는 별들 보면서 다녔습니다. 그게 얼마나 기다려졌는지 모릅니다. 성탄절 전날 되면 온라이트 그거는요 인생에 이만큼 재미있는 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기다려지는, 그래서 미리 며칠 전부터 선물을 사가지고 이 선물을 어떤 여자에게 줄 수 있을까 저는 쑥맥이면서도요 그게 그렇게 기다려졌습니다. 앞에 나왔으면 말 한마디 못하면서도 그래서 선물은 정성껏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내밀고 했던, 그러면서 이제 밤샘을 하면서 게임도 하고 새벽에 떡국 먹고 새벽송도 돌고 새벽성 돌면서 자루에다가 가득 담아온 과자 나눠서 먹고 주일학교 나눠주고 참 재미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그러면은 너무나도 재밌는 곳 이렇게 인식이 되었었어요. 근데 지금 아이들은 이런 재미와 이런 기쁨, 이런 즐거움을 교회에서 잘 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핸드폰 세대이기 때문에 핸드폰 속에 손에 모든 게 다 들려져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영화도 보죠. 이 핸드폰으로 게임도 하고 심지어는 이 핸드폰으로 책도 봅니다. 눈이 나빠지는 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핸드폰으로 책 다 들려다 보고 그리고 이 핸드폰 이 속에 별의별 세상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는 손에 들고 다니는 게 아니고요. 핸드폰을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손목에 차고 다닙니다. 손목에 차고 다니는 게 이제 나와요. 그리고 눈에 이렇게 끼고 다니는 거. 그래서 요즘에 웨어러블 시대라 그러죠. 입는 컴퓨터를 이제 입는 것입니다. 눈에다가 끼면서 눈을 통해서 컴퓨터를 바로 보는 것이죠. 이런 세계입니다. 컴퓨터, 지금 여러분들은 이게 좀 생소할지 모르지만 아이들은요, 이거 쉽게 접하면서 보고 그리고 온몸이 막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컴퓨터 보면은 재미없죠. 저도 제 핸드폰을 가지고요, 게임하는 거 흥미 자체가 없습니다만은 우리 아이들은요, 어디 나가면은 눈독을 들입니다. 아빠 핸드폰 주시면 안 돼요. 몸이 반응을 여기에요. 그러니까 시대가 다른 겁니다. 가장 재밌는 것이 손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교회가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가지 않으면 부모님에게 야단 맞는 이것 때문에 교회를 나가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냥 나가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주일학교에서 기피 대상 1위가 뭔지 혹시 주일학교 교사분들은 아십니까? 주일학교 프로그램 속에서요, 아침에 와서 예배를 드린 것 중에서 기피 대상 1호, 1호가 혹시 교사분들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아이들이요, 통계를 냈는데 기피 대상 1호가 1위가 분방 공부 시간이라고 그럽니다. 설교 시간은 빠졌다, 목사님들 좋아하시면 안 돼요. 설교 시간에는 목사님 몰래 핸드폰, 이 핸드폰으로 성경 보는 척 하면서 성경 여기 들고 다니거든요. 이거 보면서 문자 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분방 공부 시간이 되면요, 좁은 공간에 다 가까이 앉아 있으니까 이걸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깊이 대상 1위가 분방 공부 시간이고 2위가 설교 시간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일단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고 그럽니다. 물론 이건 우리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그런 문제죠. 또 이 아이들은요, 좀 불가사의한 게 있는데 헤드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면서 영어 단어를 외울 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별로 공부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그걸 다 외워뒀어요. 우리 세대는요, 영어 단어를 외우기 위해서는 손으로 써가야 됩니다. 아마 송정일 장로님 성경 암송하실 때에 그 막 써가면서 반복적으로 읽고 하면서 겨우겨우 외우셨을 겁니다. 맞죠, 장로님? 기성세대는 그렇습니다. 영어 단어를 외울 때 막 시커멓게 써가면서 반복적으로 철자 익혀가면서 그렇게 외우는 겁니다. 근데 지금 세대는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우리 아이들 보면서 여기에서 제가 좀 부딪혔던 신기 바로 이겁니다. 영어 단어를 외우는데요, 아빠처럼 정자세로 앉아가지고 뭔가 열심히 쓰면서 이렇게 외우지 않습니다. 분명히 공부를 하러 들어갔는데 자세는 불량입니다. 완전히 그 의자에 기대 앉아서 다리는 책상 위에 올려놓고 책은 보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한테 야단을 되게 맞았죠. 혼을 냈는데요, 근데 이 아이가 그 자세와 그 상태에서 영어 단어를 수백 개를 외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실험을 이 테스트를 해보니까요, 몇 개를 제외하고는 그 상황에서 영어 단어를 다 외웠어요. 도대체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이 불가사의한 아이들의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이런 아이들이요, 눈을 딱 들고 선생님을 보고 있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거 아닙니다. 선생님 보고 있으면서 다른 거 하고 있어요. 손을 꼼지락꼼지락 하면 손으로 밑에 내려놓고요, 선생님 보면서 문자 보내고 있어요. 이렇게 이런 아이들입니다. 거기 앉아가지고 LA도 갔다 오고 서울도 갔다 오고 그런 아이들이에요. 물론 여러분들도 지금 저를 바라보고 있지만 엉뚱한 데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면에서는 좀 닮은 것 같습니다. 차이가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차이가 많이 나죠. 아마 식사를 할 때에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들과 조금 다르게 인사하는 것을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식사를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인사를 합니까? 어떻게 인사하시죠? 많이 드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시죠. 많이 드세요. 근데 저한테서 많이 드세요라고 하는 인사말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뭐라고 인사하는지 아세요? 저는요, 많이 드십시오 이렇게 인사 안 합니다. 저는 맛있게 드십시오 그렇게 인사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대에는 일단 먹는 게 장땡이었죠. 맛이 있든지 없든지 일단 먹어야 돼요. 저희 세대는 조금 다릅니다.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맛있게 먹는 게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사할 때 늘 그렇게 인사합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저보다 더 젊은 세대들은요, 맛있게 먹고 이런 거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은요, 분위기, 인테리어, 음악 이런 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거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가게에서도 이러한 부분들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유행을 따라가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죠.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을 못 따라갑니다. 아이들은 거기에 푹 젖어 있어요. 요즘 아이들 귀걸이도 하고 코걸이도, 귀에도 걸고, 남자아이들도 그럽니다. 귀에다 뭔가 딱 달라붙는 거 걸고 있고 코걸이도 하고, 혓바닥 꺼내보면요, 혓바닥에다 동그란 거 붙여놓고 그 꽂아놓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 보면 잡아당겨버리고 싶은데 그 아이들은요, 그거 자랑입니다. 이게 달고 편안하게 다닙니다. 혼전 순결에 대해서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요즘에는 이 성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요즘 아이들에게 있어서 성은 스포츠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이 스포츠화 되어 가고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냥 성은요, 성관계하는 것은 이것은 운동처럼 그냥 즐기는 겁니다. 운동처럼 즐기고 그냥 헤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성이나 이런 그런 그 어떤 이성적인 이런 개념을 많이 탈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성을 즐길 수 있으면 되는 것으로 인식이 서서히 바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TV에 여러분 그 인기 있는 코너를 한번 유심히 잘 보십시오. 보시면요, 10개가 있으면 그 중에 9개 정도는 뭐가 나오냐 하면은 남자들이 남자처럼 입고 나오지 않고 남자가 여장을 하고 나와서 그 프로를 진행을 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 심각한 겁니다만은 우리 기성세대에서는요, 색깔을 끼고 있기 때문에 보면은 심각하지만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다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성에 대한 인식이요, 너무나 많이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유명한 영화 배우들, 탤런트들이 커밍아웃을 합니다. 지난주에도요, 아주 유명한 영화 배우 두 사람이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게이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레즈비언입니다. 나는 레즈비언입니다. 나는 게이입니다. 이런 것을 유명한 영화 배우들, 존경하고 막 우상이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요, 뭐 존경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커밍아웃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이런 문화를 보면서 자라온 세대들은요,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는 그걸 보면서 혀를 차지만은,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고 속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요즘 세대들은요, 그렇게 인식을 안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용기 있는 행동이라 그렇게 인식을 하죠.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사고를 쳐도, 살인을 해도요, 뭐 제가 다 예를 들지 않겠습니다. 하도 이런 것들이 많아서 왜 했냐 물어보면 그냥 했다라고 하는 세대가 지금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싫으니까 하는 거예요. 보기 싫으니까 해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고등학교에서 콘돔을 판매하는 자판기를 설치하는 이런 기사도 보았습니다. 교육을 해도 안 되니까 미혼모가 자꾸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요 우리 주일학교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기도 속에 이것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이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함께 지내는 친구들은 안 괜찮습니다. 그 친구들이 다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그러한 문화가 잘못되었다라기보다는 그냥 익숙해져 가는 것이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대안을 세워야 됩니다. 재미 면에서 사회 못 따라갑니다. 규모 면에서도 못 따라갑니다. 그러나 반드시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우리 교육자들과 주일학교 교사분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들 연구해서 그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데 마음이 열리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아내어야 돼요. 아이들과 의사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의사소통. 그래서 아이들에게 우리 이 수준을 낮춰서 같이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일단 이게 우선이 되어야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 수준을 낮추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참 신기한 거 하나를 제가 발견을 했는데요. 제가 그 예배를 들으러 오기 위해서 오면은 저 맨 뒷자리에 앉습니다. 그게 제 자리입니다. 시계 밑에 맨 뒷자리 거기 앉아 있다가 찬양 같이 하고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제 옆에 누가 앉아 있냐면요. 창규라고 하는 이 녀석이 앉아 있습니다. 창규 어디 갔니? 창규가 제 옆에 앉아 있습니다. 이창규. 제가 부모님 이름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예, 102모모 집사님, 이 아들 창규가 제 옆에 탁 앉던 주부를 보니까요. 주부에, 여기 주부에 인도 이정근 목사, 그죠? 제 이름을 지어놓고 이창규 적어놨습니다. 이창규. 그리고 설교에 이정근 목사 지우고 이창규 목사 이렇게 써놨습니다. 야, 너 이거 왜 이랬니? 그랬더니 제가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 낮춰줘야 됩니다. 그러면요, 그 아이, 창규야, 미안하다. 이렇게 낮추어서, 너도 자기 이야기 한다고 저를 막 보고 있어. 낮추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래. 제가 웃으면서, 너는 훌륭한 목사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맞추어줘야 돼요. 이 아이에게.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보니까요, 찬양을 인도할 때에 제가 박수를 치면 이 아이가 옆에 앉아있다 저를 보더니 박수를 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제가 박수를 치다가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저는요, 또 이렇게도 칩니다. 박수를요. 이렇게. 예. 찬송을 할 때에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저 아이가요, 또! 미안, 손가락질해서. 이 창규가요, 저를 보면서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냐면은 저랑 같이 하겠다라는 겁니다. 목사가 되려면은 목사님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참 대견하다. 제가 조금 늦게 오면요 늘 제자리에 자꾸 차지하고 앉아 있습니다. 제가요 시간 낮추어 줘야 돼요. 눈을 낮추어서 창규 잘한다. 정말로 잘하고 있다.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너 뭐 하는 거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막 어떻게 목사님 이름 지우고 네 이름 이창규 목사라 쓸 수 있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 아이가 의사소통이 되려면요. 낮춰줘야 됩니다. 창규는요. 제가 서 있으면은 달려와서 목을 안고 여기다 뽀뽀를 합니다. 자기와 수준이 같다라는 거예요. 맞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막 잡아 떼면 겨우 떨어지지만요. 여러분 그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대화가 되려면요 의사소통이 되어야 돼요. 낮추어주지 않으면은 야 너 거룩한 예배 시간에 왜 그러니 이렇게 해버리면 그건 아무런 쓸모없는 말이 됩니다. 그게 안 들어가요. 그 아이에게 수준을 낮추어가지고 그 아이가 지금 원하고 있는 게 뭔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걸 이해하고 마음이 통하고 난 다음에 야단을 쳐야 그래 그게 그 아이가 먹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 각기 다 다양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개성에 치는 이 제자들을 어떻게 다루셨는가, 이 사람들 천방직축 아닙니까? 이들을 어떻게 다루셨는가 말씀을 통해서 잠깐 보고자 합니다. 12명을 세우셨는데요, 12명을 세우신 그 이유가 첫 번째로 자기와 함께 있게 하려고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나와 함께 있게 하려고 아이들의 마음을 얻고 그들을 말씀으로 교육을 하려면은 주일날 우리 교사분들 잘 들으십시오. 주일날 한번 잠깐 만나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거 가지고 아이들 마음 얻을 수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함께 해주셔야 돼요. 이 시대의 그 청소년들의 가장 큰 고민이요,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너무 바빠요. 학원도 3개 내지 4개 다닙니다. 하루에 가는 학원이 그렇습니다. 3개 내지 4개. 주로 혼자 있을 때가 많고 혼자 있을 때도 주로 핸드폰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생기는 병입니다. 혼자 있는 병입니다. 혼자 있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져 버리는 병이죠. 저녁에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저녁에 집에서 밥을 먹는 자녀가 몇 명이 있습니까? 저녁에 요즘에 집에서 먹는 밥을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집밥이라고 그러죠. 집밥. 집밥을요 먹는 아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가 학업 마치고 뛰어가서 햄버거, 엄마가 햄버거를 사주거나 우리 밥버거 사주거나 그 급하게 먹고 그것도 한 5분 10분 만에 먹고 또 뛰어가야 돼요. 아이들의 삶이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사니까 무슨 시대를 분별을 하고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는 그 시간, 그런 시간을 어떻게 가지겠습니까? 아이들이요 불쌍합니다. 정말로 아이들이 바빠요. 혼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지를 도무지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요 정신이 좀 이상해지거나 자살을 하는, 스트레스를 발산하는 방법을 몰라요. 좀 시간이나 있으면은 아버지나 어머니나 같이 뛰어다니면서 배드민턴도 좀 치면서 스트레스를 발산하면 되는데, 지식을 전해주는 스승은 많이 있을지 몰라도 아픔을 같이 나누어 줄 수 있는 말이 통하는 선생님, 말이 통하는 그 선생님이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느 교회 중등부에서 학생들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제일 좋니? 질문을 던졌는데요. 어떤 선생님이 제일 좋니? 저는 의외였습니다. 1위가 뭐가 나왔냐면요, 저는 아, 이 아이들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위가 뭐가 나왔냐면은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시는 선생님이 1위가 나왔습니다. 누가 제일 좋은가, 선생님 중에서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항상 기도해 주시는 선생님, 이분이 1등입니다. 이 교사분들 잘 들으십시오. 2등은요 우리의 개인적인 것을 많이 알고 계시는 선생님. 제일 싫은 선생님이 누군지 아세요? 부모님에게 전화해서 일러 받쳐주는 선생님. 제일 싫어하는 선생님이 그 선생님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아이들이 지금 아이들이 선생님들을 바라보면서 원하는 게 있어요.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는 선생님, 우리 개인적인 것을 많이 알고 계시는 선생님,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이 속에 아이들의 목마름이 들어있습니다. 관심과 사랑입니다. 우리를 이해해주고, 우리를 이해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그 선생님. 아브라함의 아들은 누구? 이삭의 아들은 누구? 요 지식 이전에, 이 성경 말씀 이전에 마음을 좀 통할 수 있는 선생님, 그리고 나를 걱정해주면서, 진짜로 걱정해주면서 기도하는, 기도해주는 선생님. 여러분 지금도요 학교에 가면은 그런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통합니다. 그런 선생님은 아이들이 좋아해요. 일반 학교에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그거 보고 있어요. 주일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요 주일에만 잠깐 볼 수 있는 선생님은요 별로 아이들에게 인기 없습니다. 아이들이 잘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와 함께 있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부르셨다 그랬죠. 우리 중에 교인 중에 교사들이 많죠. 우리 교사분들 중에서요 학교에서 자기 학교 아이들 불러 모아놓고 기도회를 하는 분이 계십니다. 아이들의 문제와 고민이 무엇인지를 제일 잘 아는 분이 바로 그 선생님의 위치죠. 그 선생님이 아이들을 불러놓고 그 아픈 데를 터치를 해주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일 염려가 되는 부분, 제일 마음이 힘들어하는 그 부분 두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 좋은 기회, 이것은요, 선생님들이 사실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적어도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선생님이라면은 그걸 놓쳐서는 안 돼요. 그 특권, 그래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그 아이들의 고민과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그 선생님,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고, 그리고 그 선생님에게는 아이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선생님 교사 되시는 분들은요,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일주일에 한두 번 전화 그래가지고 선생님 이거 힘들어요 이런 말을 해주는 선생님은요, 제대로 된 선생님들입니다. 아이들과 의사소통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밤에도 전화가 와서 대화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선생님, 아이들이 힘들면은 딱 떠오르는 분, 선생님. 여러분 교사라면요, 이 정도를 해주셔야 돼요. 시험 기간이 되면은 선생님이 꼭 문자를 하거나 전화를 해주면 됩니다. 오늘 시험 있는 날이죠. 선생님이 너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요, 아이들은 깜짝 놀랍니다. 아, 선생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시는구나. 아이들에게 이 사랑을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컴퓨터는요, 이러한 사랑 주지 못합니다. 이거는 선생님들이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시몬에게는 베드로라고 하는 이 이름을 더해주셨죠. 베드로, 소망을 주는 말이었죠. 잘 될 거라는 말입니다. 지금은 시몬이지만 너는 베드로다. 반석이라는 말씀입니다. 반석처럼 너는 든든한 사람이 될 거라는, 사랑에 깃들어 있는 또 비전에 있는 그러한 이름이죠. 고기 낚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는데요, 스티브 글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난독증에 그리고 시신경에 장애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글자 읽는 게 너무 힘들어요. 다른 사람들은 한 번만에 딱 읽고 암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아이는요, 그걸 읽고 난 읽지도 못할 뿐더러 잘 이해도 못하고 그게 너무 힘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생활기록부에는 전응아 또 학습부진아 이런 말이 항상 따라다녔습니다만은 선생님 한 분을 잘 만나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하디라고 하는 선생님을 만났는데요, 이 하디라는 선생님이 나는 전응아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에게, 글렌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전응아가 아니야. 너는 보통 아이들과 조금 다를 뿐이고 너가 노력을 하면은 저들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 가능성을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이 스티브 글렌은요, 그때부터 아, 내가 할 수 있는 존재구나, 그제서야 그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용기를 갖게 되었고 정상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 하디 선생님이 말기암으로 뉴욕의 한 병원에 입원을 해 있는데요, 병원에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은 의사 선생님, 다른 환자들, 그리고 간호 선생님들 전부 다 깜짝 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하디 선생님이 병원에 입원을 해 있는데요, 무려 7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문병을 온 겁니다. 계속해서 문병을 오는데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 중에는 미국 상원의원이 3명이 있었고, 주의회의원이 12명이 있었고, 기업체, 회사 대표들 아주 즐비하게 있는 겁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겁니다. 아니, 이 하디, 별 이름도 없는 이 선생님에게. 근데 그들의 공통적인 것은요, 그들을 찾아온, 선생님을 찾아온 그 4분의 3 정도가 이 하디 선생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전응아였고, 학습부진아였고, 불량청소년, 이러한 별명을 가지고 있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디 선생님의 말 한마디, 사랑으로서 대해준 그 말 한마디,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가지고 한마디 해주는 것, 너는 잘 될 거야 이렇게 한마디 해주는 것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악수를 하고 이렇게 환송을 할 때 성도들 꼬맹이들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요만한 애들 올라와서 인사. 그럼 제가 그 머리에 손을 얹어주면서 꼭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야, 너 큰 인물 될 거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큰 인물 될 거야. 여러분도 아이들 좀 머리 쓰다듬어 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야, 너 큰 인물 될 거야. 그게 내 사랑에 싹 들어가면요, 이 아이는 정말로 그렇게 느낍니다. 아, 나는 큰 인물이 되어야 될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전형 아들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성경에 보면 제자들의 이름을 다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요,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사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아무리 전능하신 분이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고 교육하고 실습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12명 중에 한 명은요, 예수님도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교육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변화가 되는가, 그 아이들이 다 변화가 되는가, 사실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선생님들 절망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물들을 걸어가시면서 하나님의 심을 보여주셔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혹 주일학교에서 아주 간혹 곁길로 나가는 학생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많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곁길로 나가는 아이가 없어야 되는데 혹시 있다고 할지라도 선생님들 그래도 절망은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친 이분들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아이들은요,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이 아이들은 아무리 곁길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가룟 유다와 같은 이런 잘못을 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회가 늘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으로 기도하고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가 우리 자녀를, 저도 제 자녀 양육하는 게 그렇게 힘듭니다. 천방지축이고 참 힘듭니다. 대화가 안 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타결을 해 나가야 됩니다.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워 나가야 돼요. 자녀 교육에서 또 주일학교 교육에서 여러분 모두가 다 성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